할튼 서울 보건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존 맥어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어주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 맥어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trength for Today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또 너무 늦은 때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구경꾼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며 한 강도의 마음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멈추고 오히려 다른 강도를 꾸짖기 시작했죠. 그는 구원에 대한 자신의 갈급함을 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의 요청을 허락하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강도의 변화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설득력도 없고 호감 가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된 채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불명예스럽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비참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강도의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큰 모범과 원동력이 됩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적절한 시간에 잘 짜여진 메시지를 전달한 인간의 영리함에 기인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구원받은 그 강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도 없고 너무 늦은 때도 없는 것입니다. Strength for Today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의 설교를 이어드립니다. 아틀란타 한비전교회 이호셉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준비 없이 마귀와 싸우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본문 13절로 오늘은 17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어야 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상이 마귀다,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 영이기 때문에 영의 특징이 뭐냐면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를 눈에 보인다 그러면 뭐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느낌도 없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그것이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의 마음속과 생각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 전쟁 속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홀리한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들락날락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근데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잘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그 얘기는 아예 마귀가 범죄 못하고 못 들어오니까 너는 마귀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이 몸을 벗는 날까지는 새 몸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날까지는 반드시 전쟁을 겪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겪으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늘 계속되는 24시간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전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와 장기간에 걸쳐서 24시간 끊임없이 씨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육신적인 전쟁과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 속에서 총을 맞고 칼을 맞고 그럼 쓰러져서 결국 죽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의 결과도 참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복이 없는 사람으로다가 세상을 끝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13절에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한국말로 취하라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그대로 번역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14절에서부터 이하에는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로마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죠. 허리띠를 뜹니다. 제일 먼저. 네 허리띠는 신바드라고 띠는 거죠. 가늘은 뭐 멋스러운 그런 요즘의 허리띠가 아니라 전쟁할 때 쓰는 힘 받는 거죠. 마치 그 역도 선수가 큰 역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허리에 큰 가죽띠를 메고 끙 올릴 때 힘을 받기 위해 쓰는 것처럼 튼튼한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패를 붙여야 할 때 흉패는 이게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것이 예전에는 갑옷을 입고 쇠로 만들거나 쇠사슬로 만든 것들로 이제 그 중요한 기관들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가보시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신발도 중요하다. 전쟁에 신발 나쁘면 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다가 미군이 붙잡혔어요. 포로가 되어갖고 포로 생활을 아주 혹독한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둘이서 탈출에 성공했는데 며칠이고 밤에만 걸어서 빠져나오고 걷는데 한 사람은 걷다가 거기서 잘못해서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설계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뭐냐면은 밤에만 도주를 하고 그러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신발을 다 벗겼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와야 되는데 발이 찢어지고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기는 속도로 걸으니까 이게 뭐 잘못하면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신발만 있다면 밤에도 뛰겠는데 어떻게든 도망가겠는데 사람이 느려진다. 그래서 어느 날 빛이 있을 때 보니까 강에 군에 한 짝이 떠내려가길래 목숨을 걸고 그 한 짝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신어도 신지도 못하겠더니 발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군화를 찢어버리고 위에 부분을 찢어버리고 바닥에 있는 것만 발에 대고 주변에 있는 칡노쿨 같은 그 덩쿨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한쪽이라도 의지하고 쩔뚝쩔뚝하니까 훨씬 빨랐다. 가다 보니까 신발짝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 짝 신고 신발 두 짝을 갖다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걸 신게 되어서 자기는 탈출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신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전투 나가는 사람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칼싸움할 때 활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방패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격무기 하나 나옵니다. 칼을 들라. 칼을 들고 싸우라.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 무장한 장비들을 어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영적인 그 전신갑주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거기에 설명을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인들이 쓰는 어떤 장비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그런 장비가 중요해서 전쟁 나갈 때는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군인이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맨발 벗고 다 전투하라 그래 보십시오. 군대 막 난리 납니다. 질이 멸렬합니다. 어느 장비 하나 빼놓고 전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조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나가서 싸우는 병사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무장이 없이 또 준비가 안 된 상대 싸우게 되면 백천백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겪을 수 있고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장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허리띠는 뭐냐면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가슴에 있는 흉패는 의의 흉패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의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럼 복음이에요. 평안입니다. 핵심 워드가 뭐냐면 평안이라는 얘기죠. 그 평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싸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진대니까요. 없으면 필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고 전신갑주로 준비되어 있고 마귀가 아무리 와도 나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퀘스천인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스여야 합니다. 예스, 맞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 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 전적 전쟁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마귀하고 싸울 때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준비 없이 싸우지 마라. 준비 없이 싸우면 백전백패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근데 왜 이게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13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룬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내가 만든 의, 내가 만든 진리, 내가 만든 평안의 복음, 내가 만든 구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뜻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하나님을 띄면 우리는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혼동스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10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럼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게 어떤 모양이냐면 전신갑수를 입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입혀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전신갑주를 입은 모양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면서 영적전쟁을 잘못 파악하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신 진리 안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보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존재 자체가 성경 안에서 말씀했던 진리에 대해서 반대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비진리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나옵니다. 거짓말이 비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고 완벽한 합당한 이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곡해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럼 진리 안에 사는 것과 안 사는 게 무슨 차이냐? 진리 안에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비진리를 따라 살다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심판받게 되고요.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는 죄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묶고 있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면 진리 안에 계속적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번 진리를 알고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를 따라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변하게 합니까? 과거에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진리지. 딱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요한에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사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그때 이제 진리를 알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믿고 나서는 진리 허리띠 계속 안 매도 됩니까? 아닌 거죠. 24시간 묶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마귀가 세상을 활개치고 있고 그 마귀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안을. 그런 마귀와 싸울 때 왜 싸워야 하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열한 장로, 교회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내가 가이오 장로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만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TV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죄책감을 좀 갖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TV 좀 보자 그래가지고 연속극 시리즈로다가 뭐 몇 편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은 걸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맞들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봤어 일주일 내내. 그러면 TV에서 연속극만 봤으니까 죄진 겁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죄책감 들어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틀린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예, 문제는 TV를 많이 봤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밥 먹고 깨는 순간에 TV를 갖다 계속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 일주일 내내 그걸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TV에 있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TV에 있는 세상과 드라마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 많은 게 최고야. 많이 가진 자가 누리는 것, 또 저 없는 자가 멸시받는 것, 없는 자가 창피하게 사는 것, 괴로운 것,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드라마라는 툴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무슨 사고가 들어오냐면, 아이고 내 동창보다 나는 못 살고, 내 친구보다 나는 못 살고, 근데 여전히 나는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중산층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아이고 내 인생을 이러다 죽으니까 행복한 인생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것들 통해서 만족도와 쾌락과 그런 걸 가늠하면서 그걸 행복의 지수나 인생의 성공의 지수로 매김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음란한 것 들어옵니다. 세상은 성적이라는 것, 매력이라는 것, 끌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막 미치도록 추구해서 섹시라는 단어가 아무 데서 나왔어요, 요즘에.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보는 TV에서도 막 나와도 안 창피하고 그냥 봐.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이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들어와서 가치관도 흔들리게 하고 다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면 TV를 본 그 세상에 있는 마귀가 뒤에 역사하는 거짓말의 영향력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꼿꼿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내 마음이 흐려집니다. 말씀도 깊이 안 빠지는 거예요. 드라마 한 20편 보고 나면 말씀에 깊이 빠지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마귀가 그 영향력을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제 안에, 우리 안에 투사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고 다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TV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TV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렇겠어요? SNS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있고 친구가 전하는 말도 있고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나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창고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늘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믿고 24시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경건의 삶 속에 살아가야 내가 진리 가운데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영향력이 물밀듯이 들어서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춤추게 돼 있대. 그러면 지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의의 흉패를 붙인다. 흉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의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근데 원래는 누구 의냐면 예수님의 의예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닦아주시고 대가 치러주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예수 못 박은 사람은 그 죄를 다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로 옷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 예수님의 옷으로 의의로 입은 거죠. 예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의를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이 의의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마귀가 제일 흔들고 싶어한 게 뭐냐면 이걸 흔들고 싶어합니다. 너는 의롭지 않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는 그렇게 하나님 인정받을 만큼 의롭지 않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잘한 게 무엇인데 뭐가 의로운데 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얼뜻 죄라도 한번 지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저런 문제로 계속 그 음성을 듣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것들과 정죄감 속에 시달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다스리고 냅두면 어떤 문제가 이러냐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시큰둥하고 뭔가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안 좋은 거예요. 뭘 잃어버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현재 어떤 조건의 상태에 살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개런티되어 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개런티해 주신 게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있고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확신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정감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주님이 있으니까. 그게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거든요. 마귀가 이걸 흔드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아.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근데 거기에 먹히게 되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행복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은 거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누리는지 얼마나 성취했는지 얼마나 이뤘는지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잣대질하면서 살다 보니까 마치 세상에서 끝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밖에서는 밖에서 대로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즐기니까 그거라도 즐기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 제대로 안 믿고 마귀 속아가지고 휘청거리면은 교회 안에 와서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도딱다가 말다 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다음 세대의 약속과 모든 것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세상도 제대로 못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넘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풍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개런티가 확실한 확인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고 매일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살아난 곳이고 우리가 의로워진 곳이고 지금이라도 정죄받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교만했던 거 내려놓고 잘못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주님 정말 떠났던 거 내려놓고 또 죄졌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다시 예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의로워진 곳이거든요. 내가 의로운 생활하다 떨어졌으면 어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의로운 생활의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깨끗해질 수 있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가는 자리로 얼른 돌아들어가는 게 우리 의의 흉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에 계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 되면 또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수평 관계가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푹 당겨서 하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려짐을 믿게 되면 마음속에 임하는 게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을 늘 누리는 것이 평안의 신발인 거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다가도 지옥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수평관계로 확 묶어주신 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나가고 누려지게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기에 진리로 보고 진리로 대하고 의로 보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이간하려 합니다.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정에서도 싸우고 부부싸움도 하고 다투고 막 그럴 때마다 일어난 게 뭐냐면요, 반드시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마음을 주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갈라지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 섬기시는 어떤 교우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친한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참 친하기 때문에 대화 많이 하는데 대화 중에 다른 교회에 있는 A라는 성도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A라는 성도가 좀 나쁘게 생각이 되더래요. 전 자기 좋게 봤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간질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마귀에게 쏘니까 마귀에 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비진리를 따라간 거예요. 마귀를 따라간 거죠. 그럼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평안의 신발답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믿음의 방패! 그랬더니 말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방패를 들었대요. 믿음의 방패! 내 마음속엔 이 생각과 이것과 비난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주시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안 막으면 나도 어떻게 되나?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맥없이 A라는 성도가 욕을 시커나 하는 걸 듣고 나니까 A 성도를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런 나쁜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 이간질을 한 사람의 동기도 나쁜 거거든요. 내 편 만들자는 것이에요. 나와 동질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죄를 짓도록. 평안의 복음을 지키는 건 예수 안에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이야. 그럼 믿음의 방패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님 깨어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내십시오. 막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방비로 그런 것들이 들릴 때, 들어올 때, 나설 때 믿음의 방패를 막지 않으면 평안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구원의 투구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 밥입니다.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없으면 기쁨도 평안도 누림도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확인하셨고요.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영광을 통해서 확인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진리로 믿어야 믿음입니다. 이게 진리로 안 믿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오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 주어진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 그 피의 대가를 흘려서 털으신 의,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붙들으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평안을 내가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마귀가 집요하게 들어오거든 들어오기 전에 싸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라버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세 가지를 유혹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마귀에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느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탁 잘라버리셨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늘 내 안이 전쟁터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자를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철벽 같은 철벽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안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비진리가 들어올 때 마귀의 소리가 때 유혹이 들어올 때 바로 분별되는 거죠. 아, 마귀가 또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럼 말씀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내쫓는다. 발붙일 자리를 안 주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실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깨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24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고 우리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며 함께 고백합시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승리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마귀 모두 존경하기는
예수 이름 세상 나라
안녕하세요. 봉사자 김혜선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CD를 각 지역으로 배송해드리는데요. 최근 CD를 받지 못하시는 분, 파손된 CD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주 만들어지는 CD에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CD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저희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혹시 CD를 받지 못하셨거나 부서진 CD를 받으셨을 때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연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형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서 만나고 3박 4일 동안 선교지에 함께 있었지만 선교팀이 와 있었고 여러 사역들로 대화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선교팀의 일정에 따라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았던 저를 만나러 멀리서 왔는데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시차 적응하느라 전혀 다른 환경에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적응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에 참 고마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치는 통기타들을 수리하고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형제를 더 알아가고 싶었고 만나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쁜 선교팀 일정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에 미안함과 아쉬움이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내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선교팀 일정 중에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골목길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교회 축구팀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인조잔디가 있는 축구장에 데려가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교팀이 오면 함께 축구 시합도 하며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아이들이 사부를 모으고 교회에서 사부를 지원해 주어 축구 유니폼을 맞춰 주었습니다. 축구화도 오랜 시간 함께 헌금하여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축구팀이었기에 축구장만 가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선교팀과 형제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했습니다. 축구장에 도착해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그날따라 현지 리더가 제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형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Will you marry me?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데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눈망울들이 보였고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지를 받는 순간 캄보디아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환호송을 지르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항상 딸처럼 저를 생각해주는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들은 달려와 안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는 참 많은 루머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마을에 살면서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한 번 없었던 저를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등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보고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형제를 만났는지 제게 물어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이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앙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지 상담해주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제하고 상처받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주고 지도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도 크리스천을 만나 결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면 왕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 가족 전체가 불교 사원에 가서 복을 비는데 그런 행사를 참석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양가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기독 예배로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전통 결혼식은 절에서 중들이 와서 주례를 해주며 복을 빌어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기독교인과의 교제를 축복해주며 모델로 삼아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것을 우리 학생들도 알기에 함께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와 짧은 캄보디아에서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약속하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 채 헤어져야 했습니다. 떠나보낸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속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로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멀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 한켠에 형제가 캄보디아로 와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형제 또한 미국에서의 삶이 있기에 둘 중 한 명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길 기도하며 기다렸고 형제가 6개월 후 캄보디아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두 번째 캄보디아 방문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모든 과정을 캄보디아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결혼 예배 순서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며 모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이틀 후 다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떠나보내고 공항에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괜찮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모두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남편과 함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다려보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줬는데 이제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니? 라고 했지만 청년의 답변은 선생님이 하던 사역들을 우리가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들을 어린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되어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키워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있는 미국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가려고 이야기를 꺼내자 관광 비자가 어려우니 다른 비자를 받기를 권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마지막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선교지에 있는 저를 잘 알기에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고 배우자도 함께 받고자 더 고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자 진행 과정을 통해 이제는 남편 옆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사천리로 너무나 쉽게 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남편을 만나러 미국으로 갔을 때 선교지에 비워진 나의 자리를 캄보디아 청년들이 너무나 멋지게 잘 감당해 주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사역을 많은 축복 속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아이들과의 헤어짐은 너무나 가슴 아팠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아이들의 사랑으로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떠날 당시에는 1년 후에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올해로 5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만의 선교가 아닌 일상에서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며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2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